인간은 인간의 눈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세분하면 네 가지, 다섯 가지 되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는 육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사물의 본질을 관통하여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는 육안만 가지고는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안전하고 행복한 길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다른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본질을 간과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외모를 중시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얼굴 표정, 인상 혹은 관상을 중시합니다. 대기업 중 한 그룹은 사원을 채용할 때 관상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사 면접을 할 때 관상쟁이를 옆에 두고 관상을 살펴보고 그 관상쟁이가 됐다라고 하면 채용을 하고, 저 사람은 관상이 나빠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고 면접장에 갔더니 관상쟁이가 바뀌어서 떨어졌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외모와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세태를 비꼬아 생겨난 이야기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각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어떤 사건과 사실을 드러난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하고 보이지 않는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눈에 보이는 부분에 모든 관심을 다 쏟고 그것으로 웃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우는 세상적 육적인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궁극적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돈 버는 일, 넓은 집에서 하는 것,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일, 눈에 보이는 자기 아이들 신앙과 교육 문제 등등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육안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이기적인 경향을 띄어서 이기적인 삶으로 영적인 중요한 은혜나 교회나 믿음이나 동력자들을 헌신적 버리듯이 버리는 변과 반역의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하셨는데, 영적 맹인, 영적 소경들, 눈먼 육적인 눈을 가진 자들로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구덩이에 빠뜨려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본질을 파악할 줄 아는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진 안목을 말하죠.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영안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면적 역사를 보고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사물의 본질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기적인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헛된 껍데기를 버리고 보이지 않는 본질적이고도 영적인 진정한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자리, 승리와 성공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영안을 가지기 때문에 삶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언덕 아래를 뛰어내리다가 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인쇄물이 있어서 인쇄소에 갔습니다. 잠시 인쇄물을 맡기고 나오려고 길 옆에 주차를 하고 인쇄소에 볼일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서 밖을 보니 견인차가 자기 차를 견인해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견인차는 서라! 견인차를 잡아라! 견인차를 잡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있는 힘을 다해서 견인차를 뒤따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한참 둘러가는 길이라 놓칠 것 같아서 지름길엔 2미터가 넘는 언덕이 있었는데 급한 나머지 그 언덕을 뛰어내렸습니다. 너무 높아서 뛰어내린 순간에 왼쪽 무릎 관절 뼈가 완전히 부수어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절면서 뛰어가면서 겨우 견인차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붙잡고 나서 뭔가 이상해서 승용차 번호를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승용차가 아니었습니다. 승용차 크기나 색상이나 디자인이 자기 차와 똑같은 차였기 때문에 겉모습만 대충 보고 자기 차라고 생각하고 죽도록 뛰었던 것입니다. 번호를 확인하고 보니 자기 차는 그 자리에 얌전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의 외관, 색상, 겉모습만 보고 급한 나머지 높은 언덕을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부셔뜨리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눈으로 잘못 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결과 3주 동안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 다리도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런 큰 사고를 당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발람 선지자를 크게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시행하여 줄 것이라고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당신의 나라가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모압 나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선지자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 앞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뼈들 손에 들고 가지 못하도록 나귀 앞길을 가로막고 길 복판에 섰습니다. 나귀가 이것을 보고 길에서 급히 벗어나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발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나귀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칼을 들고 발람 선이 가는 길 앞길을 막아 섰습니다. 가지 못하도록. 가면 죽어. 그런데 나귀가 이것을 보고 겁이 나서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멀쩡한 나귀 갑자기 왜 이러냐. 길을 잘 가다가 그러니까 밭으로 뛰어드니까 발람이 위에서 말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나귀를 길로 다시 몰고 가기 위해서 채찍으로 막 쳤습니다. 길에 들어선 나귀는 다시 칼을 휘두르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 걸어가는데 그때 발람의 발이 담벼락에 짓눌려서 부르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나귀를 다시 채찍질 했습니다. 왜 이러느냐고. 나귀가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립니다. 발람 발밑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발람이 다시 누워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또 때립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일어서라고, 일어나라고. 이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엽니다. 나귀는 말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귀조차도 말, 인간이 쓰는 언어로 말을 하게 하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락과 대화한 내용이 민수기 22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그러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그때 이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봅니다. 그때야 이제 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니까. 육안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열어보니까 엄청난 큰 하나님의 사자가 서서 시푸른 칼을 들고 그냥 바로 내리칠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이거를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보고는 회개를 한 거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발람처럼 선지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진노해서 심판하시는 범죄 행위를 알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서신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두려움 없이 자기 고집과 이기적인 목적, 자기 유익을 위해 방해가 되는 나귀를 후려치듯이 이웃과 가족을 후려치며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길에 선 것을 보고서야 그때에 이제 모든 정황을 깨닫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돌아서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 그러죠. 영안이 열려있어요. 회개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때 똑똑했고 은혜를 받은 발람 선지자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 결과된 어리석음, 취해 없음이 하마터면 저주의 길, 죽음의 길로 갈 뻔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 모습만 보고 이기적인 유익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위험한 일이며 폐망의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엄청난 사건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인간의 육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눈을 열어 영의 세계를 보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일로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수차례 침략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으로 아람 왕의 군사들이 침공에 들어오는 길을 다 알아차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길목에 군사들을 준비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로 인해서 계속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엘리사를 먼저 잡아 없애기 위해서 아람 왕은 한밤중에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보내어 도단성을 포위했던 것입니다.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것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원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환의 그 말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을 보세요. 16절,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영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싸웠더라 에워 쌌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 불말과 불뱅거란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 불말, 불뱅거, 말이라는 의미하는 바는 힘이 강하고 아주 날쌔고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주 용맹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말이라는 것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지상에 불말이 어디 있습니까? 백말은 있어도 흑마, 백마, 조롱말, 조롱말은 있어도 불말은 없어요. 왜 불말이라고 표현됐는가 하면 불빛같이 빠르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불사불패의 말임을 계시적으로 나타내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불말과 불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했는데 한두 마리의 불만과 불뱅거만 있어도 이 아람 군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에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으로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빛같이 빠르고 강력한 능력을 가졌는데 이런 불말과 불뱅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간이 열려서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와 지켜주심이 있다는 것을 본 사환은 마음에 일어났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영의 눈이 어두운 데 있습니다. 영의 눈이 소경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개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군대의 움직임을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과 싸워주심을 볼 수 없음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하고 허감이고 암흑천지의 육신의 눈으로는 겉보기만 하고 외관상 나타난 현상만 보고 살아가니까 늘 두렵죠. 늘 떨리죠. 불안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의 눈으로 보고 있고 믿고 있었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으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진리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강하고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 중에 치명적인 사망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졸음운전에 있습니다. 졸음운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졸음운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졸음운전은 위험천만한 운전행위입니다. 졸면 눈이 감기고 앞을 볼 수 없게 되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핸들을 잡고 가는데 순식간에 반대 차선으로 접어들게 되고 반대 차선에서는 급속도로 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치명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속도로가에는 졸음 쉼터가 군데군데 마련되어 있고 잠시 자고 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눈 감고 운전하는 졸음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님은 절대로 운전할 수 없고 운전했어도 안 됩니다. 사실 걸어다니기도 힘든 사람들이 이 소경들이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아니하고 영적 장님은 육적 장님이 운전석에서 60km, 100km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 장님은 인생이 언제 충돌하고 전복되고 파괴되고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가장이라는 가정의 가장이 논문 장님이 운전대 잡고 운전해가 위험천만. 육신의 눈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무식이 용감하죠.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하나님은요, 눈을 여시는 분이세요. 육적인 눈, 영적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은 닫으시는 분이에요. 이 이사야 22장 22절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 말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열고 닫는 다윗의 열쇠 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쇠로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영의 세계를 깨닫고 감지하고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세요. 눈을 뜨게 하시는 눈을 띄워주십니다. 영적인 눈도 예수님이 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공들여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소경도 뜨게 하고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우리의 눈도 동시에 열어주셔서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니까요. 영안이 갑자기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엔 보지 못해가지고 우시야 왕을 의존해서 살았던 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우시야 왕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와 의논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의존했던 절대 권세자 왕이 죽으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염려스럽고 또 어떻게 자기의 선지자 일을 감당할지 백성들이 너무너무 완악하고 제약을 많이 저지르니까 자기가 선지자 노력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것을 예상하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의 눈이 확 열렸어요. 성전 건물은 보이지 않고 하늘이 그대로 확 열렸는데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았습니다. 주님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온 성전에 주님의 옷으로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신비한 현상이죠. 그리고 그 주님 옆에 서랍들이 모셨었는데 이 서랍들 곧 천사들이 날개가 여섯 개가 달렸습니다. 위에 두 개, 중앙에 두 개, 뒤에 두 개. 그래서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팍 찬양하는 소리와 함께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이루어진 그 상황을 이 이사야가 영의 눈이 밝아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 소리에 땅이 그냥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졌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에 천사 중에 하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 입술에 대서 지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사야가요,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다면, 선지자직 사표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완악하고, 이사야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안 열려서 하늘나라를 딱 목도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아주 담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한 일을 했죠. 놀라운 일을 했죠. 영의 눈이 떠지니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고 염려, 근심과 절망과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톱으로 캐여서 죽은 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당했는데요. 네로 황제가 톱을 가지고 사람을 반쪽으로 이렇게 잘라줘. 그때에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천국을 본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영안이 다친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벌벌벌벌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서울 창신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70년대 초에 군 복무 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군대에서 성령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으므로 군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매일 내무반 청소를 자기가 도맡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혼자서 도맡아 다 합니다. 업무 시간 외에 내무반 청소는 자기가 도맡아 화장실 청소 자기가 다 그 더러운 화장실 자기가 다 혼자 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그를 바보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군에는 요령껏 살아야 된다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내무반 청소 다 하기 싫어하잖아요 군인들이. 근데 자기는 내무반 청소 자기 혼자 다 썰고 화장실 청소까지 자기가 다 합니다. 2등병에서 1등, 1등병에서 상병, 상등병에서 갱병장으로 올라가도 병장 때도 계급이 낮은 쫄병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의 영의 눈이 떠여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고 변함없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 술에 취하면 술주정이 매우 심한 하사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술주정 때문에 군 영창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술만 먹으면 아주 더러운 행우지가 나오고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이 막 행패를 부려가지고 잡혀서 군 영창에 몇 번이나 갔다 온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술에 만취가 되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장 때 그 사람 곁에 가서 몇 마디 말을 딱 하니까 즉시 이 사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술 취해서 행패를 부르는 사람이 욕설을 하고 그냥 몇 마디 말을 했는데 잠잠해졌어요. 그 후로 그 사람이 술을 먹으면 이 병장이 딸려가서 잠잠하게 해서 부대가 아주 조용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후에 장로님이 된 이 병장처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도 충만해지고 군부대의 엄한 규율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겨운 일도 힘들어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군생활을 하지 않고 군생활을 너무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래요.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면 18절에 보면요. 또 이 적군들의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을 그냥 이거는 이제 육신의 눈을 못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못 보게 장님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눈을 뜨게 만들고 닫게도 만들지만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영안도 기도로 뜨게 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기 전에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를 위해 산에 가득하게 둘러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이 사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대신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환의 눈은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지 영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아람 군대 군인들만 보이고 하나님의 군인인 불말과 불뱅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죠. 죽을까 봐. 그런데 엘리사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청년의 눈을 여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일을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기이한 것, 이 놀라운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 하나님의 능력에 기이한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저는 언제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준비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이 들어가고 눈, 육신의 눈은 침침해지지만 영의 눈은 나이 들수록 더 비례적으로 더 밝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제 설교 준비할 때의 암송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주여 이 시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면적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도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냥 맨정신으로 읽으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 잠시 묵상 기도라도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눈으로 읽잖아요. 눈으로 읽는데 눈이 영안이 밝아야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또 주여 내 귀를 학자 같은 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라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육신의 귀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귀에 말씀하니까 내 마음의 귀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영의 귀도 열어달라고 영의 눈도 열어주옵시고 내 마음의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 보세요.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천사가 우리를 지킨대요. 지킨대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예.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겨울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겨울이 눈에 무슨 색깔입니까? 색깔로 옵니까? 겨울은 감각으로 옵니다. 그죠? 바람이 찬 감각 때문에 아유 추우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우리의 피부에 딱 닿으니까 이 피부에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찬 공기를 느껴서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감각으로 아는 것이지 뭘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감각, 이게 영의 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 감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한다는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에게 파송시키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러면 내가 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열리게 되는 것은 기도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엉뚱하게 또 본다 사고 이래 사지 마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감지하고 감각적으로 또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의도 순봉교회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다 헌금하는데요. 온라인 제도가 없을 때 80년대 초까지 주일날 헌금을 하면 수십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면요. 그걸 사람의 개수를 못한대요. 은행 직원이 아예 있다 갔다 예배 마치면요. 은행 직원이 이렇게 그냥 한 보자기를 동전도 한 가만히 이래가지고 가득하게 넣어서 은행 직원이 건너가지고 가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경찰차가 이 헌금을 은행까지 가는데 에스코트를 하고 갔답니다. 앞에 한 대, 뒤에 한 대. 경찰차가. 이렇게. 이제 그 헌금을 무사히 은행 가서 이렇게 입금하도록. 그 은행 가서 이제 은행 직원이 이제 다 헤아려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계산해서 이제 적금이 된대. 입금이 된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도난 당할까봐, 강도의 침입을 당할까봐,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고 가는데, 하물며, 천국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데, 하나님이 에스코트 안 하시겠느냐? 돈보다 귀하죠? 여러분이 헌금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에스코트해 줍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거를 감각적으로 알아. 겨울이 오면 겨울이 왔다 하는 걸 느끼듯이 이거를 느끼면서 하나님은 왜 못 느끼느냐? 여름이 오면 여름이 왔다고 옷을 다 벗어내고 어디 갈 생각을 하면서 또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못 느끼느냐? 왜 못 느껴요? 눈에 안 보이면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대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너를 지킨다고. 이거를 눈으로 보아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 저는 살면서 위기 때 이 사실을 많이 깨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위기 때에 하나님이 늘 따라다니다가 위기 때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실수할 때 딱 손으로 막아주는 것을 체험을 많이 합니다. 딱 막아줘. 봉고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 고가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요. 완전히 밑에는 경부고속도로 차가 횡횡횡 달리고요. 위에는 이게 도로가 떠 있기 때문에 고가도로에 눈이 녹지를 안 안고 있더라요. 있는 것을 모르고 80km 훅 들어갔는데요. 눈길에 완전히 봉고차가 얼마나 그니까 고가도로 막이 좀 돼 있지만은요. 이게 거기에 좌우로 몇 번 부딪히고 에어쇼가 아니라 카쇼를 한 두세 바퀴 돌다가요, 섰는데 반대 방향으로 선 거야, 탁. 하나님이 이때 지켜주시는데요. 이게 넘어져서 고속도로를 안 떨어지고, 뒤에 오는 차들을 막았는지 어쨌는지, 내가 카쇼 할 동안에는 차가 안 왔어요. 왔으면 대형 사고를 나고, 어찌 된지 모르죠. 근데 딱 반대 방향을 서서 다시 정신 차리가 돌려가지고 한쪽 편에 딱 세우니까 그때 차가 휙 지나가죠. 놀라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 전에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지킵니다. 엘리사처럼. 이거를 보는 영안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알짜배기, 진짜배기,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 캐나다는 정말 재미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사건도 안 생기고 이야기거리도 없고 너무너무 조용해서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익사이팅하다는 거예요. 흥미진진하다는 거예요. 익사이팅하다. 자고 깨면 엄청난 사건들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터져나오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야말로 참 재미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마도 비아냥거리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고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크나큰 사건이 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도 너무나 어렵고 더구나 괴물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덮치면서 우리 사회는 불안하기 거지없습니다. 6.25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노력하며 피땀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희생과 헌신을 쏟아왔습니까? 우리나라가 오늘의 일까지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동의 사막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돈을 벌어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희생을 당하고 가족들이 흩어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우리도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미국같이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산에서, 들에서, 광장에서 철야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애태우며 오늘의 우리나라가 되었는데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이스라엘 왕들과 종교인들과 백성들이 합심해서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는 신실한 선지자들을 막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죄와 악한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휘어잡기 위해서 이들의 잘못을 경고하는 참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이 사회를 향해 경고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 잡은 자들,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진보주의에 물든 목회자들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교회와 주의 종들이 완전히 이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사와 도단성이 아람 군대의 말과 병과 수많은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함으로 엘리사의 사원이 보고 깜짝 놀라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절망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도단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나 절망은 하나님을 보면서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들로 가득히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지키고 있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실의 본질을 보시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볼 수 있도록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담대히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